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행동을 저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썼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자녀로서 살려고 또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아직 선한 목자처럼 완벽하게 살진 못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제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헌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행하고 있는 음행에 대해 뭐라고 책망하나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분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고 있나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 죄에 대해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물리치지 않는 것을 책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의 신자들이 음행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민망할 음행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세상의 죄와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하고 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파수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5장 3절을, 보미학쌤이 5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함께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음행을 행한 자를 판단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목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님,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기보다는 고통과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를 범한 자의 구원을 위해 그를 경책하고 때로는 징계함을 통해서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진양쌤이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버리라고 명령하는 묵은 누룩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과 음행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죄로 물들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목사님, 여기서 명절을 지키자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자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악하고 악의에 찬 생각과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행함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므로 유월절의 참 의미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곧 그들을 경계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었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진양쌤이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어떤 오해를 할까봐 걱정하나요?
세상 밖으로 나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로 오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혹 신자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악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습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신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포기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진양쌤이 5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도 바울은 외인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책망할까요?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교회와 신자들의 음행, 탐욕, 약탈, 우상숭배, 중상모략, 술취함을 끊어버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풍조와 악한 삶을 쫓는 것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교회도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신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징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특히 신자들의 잘못과 죄를 판단하여 징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와 교회의 잘못을 판단하여 징계함으로 죄를 경계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고 있나요?
신자들 사이에서 일이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불의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진양쌤이 6장 3절을 읽어주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신자들이 누구와 누구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올바른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삶의 여러 문제를 판단하여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고 가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명쌤이 6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을 책망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나요?
교회 안에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여러모로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형제 간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판단을 구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진양쌤이 6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놓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나요?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교회 안의 문제를 놓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자기 뜻과 이익만 주장하고 형제 간에 소송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런 일을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제가 6장 10절을, 보명쌤이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라 일컫는 자들 중에는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함, 후욕, 토색을 행하는 불의한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신자라 일컫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진양쌤이 6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몸이 누구를 위해야 하며 누구의 소유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식물과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를 넘어 마음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함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 육체를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는 존재가 아님을 믿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6장 14절과 15절을, 보명쌤이 6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신자들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가 창기와 합하여 창기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음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진양쌤이 6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음행이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것이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는 신자라 일컫는 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 생겼습니다. 신자들은 잘못된 성적인 풍조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신자가 있을 때에는 엄중히 책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게 죄를 또 범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삶을 저한테 가끔씩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의 몸이 하나님 것이란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도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성령의 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교만을 버리고 몸을 절제하고 헌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인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위해 세상의 잘못된 풍조나 교만을 버리고 몸을 절제하고 헌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종종 빠지게 되는 오해 중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마당에서 사용하는 저울의 눈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극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아닌 인격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고 위로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사라지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블레셋과 암몬에게 심각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섬기기 좋아했던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해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나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에게 가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거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면 혼자 나가서 살아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구원하지 않겠다는 강한 책망을 통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에 대해 화를 내시며 슬퍼하시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정서를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관용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식, 정서, 의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하나님께 붙여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마음이 상해서 본래의 마음과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설명할 때는 그 반대 개념인 비인격성을 말하면서 인격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하기에 비인격성의 대명사는 기계적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기계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주어진 규칙대로 입력만 하면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수가 자동차에 시동을 켜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운전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운전수가 짜증을 내며 시동을 걸든지 욕을 하며 시동을 걸든지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시동을 걸든지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시동을 걸든지 자동차는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정서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수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공식대로, 규칙대로 시동을 걸리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마다 각각 다른 태도로 시동을 걸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인격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원리 원칙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역사하심을 각기 다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하나님께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 수준을 보시면서 각기 다른 하나님의 반응을 두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또한 두 사람이 똑같은 순종을 해도 각기 다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한 죄를 지어도 속죄 제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속죄의 제물로 반드시 소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 양이나 다른 가축들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도 괜찮았어요. 이건 제사장과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행해도 그 무게를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신앙의 모습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알맞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원리와 원칙은 큰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복의 내용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이렇듯 우리를 향한 세밀한 사랑과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정반대의 특징을 갖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은 자동차 기계처럼 분명한 공식을 가집니다.
어떤 공식인지 짐작이 되네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 재물을 드려야 한다. 등의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인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만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방식이 우상 숭배의 공식이잖아요.
네. 결국 우상은 각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인간이 가진 소원과 욕망의 성취를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기계처럼 우상을 섬기듯 섬기려는 신앙의 태도가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내가 이런 기도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상을 주실 거다. 와 같이 나의 열심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빠지게 되는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겸손한 요청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하나님을 압박하려 하는 마음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자 경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네요. 거래나 협상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되면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건강하고 형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화평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 잘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준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많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선하고 복된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당시 요셉이 원한 것은 자신이 억울함을 풀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현실적인 소원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험을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소원이나 문제 해결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을 지녀야 하겠네요. 그러다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믿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에 대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막상 고난을 당하자 그로 인해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곤란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슬픔을 가지신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힘들고 아파할 때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군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에 대해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스스로의 신앙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가족을 만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중 하나가 감사함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성도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더욱 깊어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황에 알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처럼 여기는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내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데 그 상사들에게 밑에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저거 석기 같은 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석기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10년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그거는 3년 석기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보면 그 석기라는 것이 군대에 가서 인간성, 따뜻한 인간성을 조금 잃어버리고 군대라는 엄격한 틀, 이런 기계적인 행동에서 그 사람의 습관이 굳혀졌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우리 우상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성을 가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을 깊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격성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그 중에서 한 부분, 작은 한 부분 인격성을 저희에게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겠죠. 네, 그래서 보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딱딱하게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제 저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는 하지만 제멋대로 가끔 우리의 삶의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를 보더라도 사실 막 이렇게 막 좋을 때는 그냥 다 감사해요. 근데 뭐 간절함이 있을 때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지니 같아요. 약간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뭔가 저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저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뭔가 그런 태도와 말을 할 때가 이제 있더라고요. 방금 떠올라서 되게 부끄러웠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신이라는 어떤 그런 속에서 너무 하나님을 좀 우리의 삶에 맞춤으로 뭔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적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부분이 좀 더 새롭게 다가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